길갈의 열두 돌.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또 성령 충만한 찬양해 주신 우리 황혜재 주의자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원해지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마철에 사납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길을 내셔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제 설교 끝나고 제 방에서 그 다음날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챗GPT로 본문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저는 잘 명령을 주느라고 줬는데 좀 애가 올드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조금 올드하죠. 이렇게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들어갔더니 이제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너무 겁이 났는데 쫙 갈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신이 나가지고 돌아보면서 나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쭉 이제 길을 가는, 이게 얼마나 신이 났을까. 처음에 순종할 때는 두려웠지만 길이 열리고 났더니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제사장분들이 선두에서 길을 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강 가운데서 멈추어서야 했다는 거, 이것도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요단강 도하 장면을 어저께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0만이 다 건너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시간은 걸렸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언약궤가 딱 멈추고 지나가는 백성들한테 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절대 땅이 터치하게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 허리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을 매달려 계셨죠. 그 길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버텨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라면 화려한 스펙테클의 순간보다는 이렇게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위해서 버텨줘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버텨주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적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0만이 다 강을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또 뜻밖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달하십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여기서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열두 명을 택하게 하셨는데 실은 이미 선발은 돼 있었어요. 요단강을 갈라주시기 전에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리더를 한 명씩 택해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반나절이 넘도록 200만이 이걸 다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열두 지도자가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니까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라고 그러잖아요. 등은 내 바로 앞을 비추는 등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큰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장차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는 말씀해 주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떤 중요한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아이가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사무엘로 쓰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기도로 키워야 되고요.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요. 아이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부모가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도 이 12명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뽑아놓으라고 하니까 뽑아놓았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열둘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 일을 해놔야 돼요. 타이밍이 아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하게 하십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람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래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부도 시키시고 또 고난도 겪게 하시고 말씀도 읽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투입하십니다. 우리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이 실무팀도 가만 보니까 세상 속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또 교회에서 영성훈련도 잘 받으시고 그렇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툭툭 팀에 조인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 순간에 나타났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괜히 돈 주신 거 아니고 재능 주신 거 아니고 인맥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투입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감으로 기다립니다. 솔직히 열두 지파 대표들도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궁금했겠죠. 그런데 이 열두 제자 대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둘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열두 대표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200만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요단강을 지나왔는데 그것도 다시 돌아가라고요. 자기 열두는 당 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나갔으니 힘들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스톱, 거기 기다리라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피곤한 몸으로 다시 강바닥으로 돌아가서 이 벽이 되어 쌓여있는 요단 강물이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데 힘들고 위험한 데 반해서 별로 영웅적인 미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강바닥에 있는 돌을, 이 돌은 장정이 들만한 무게니까 이 조약돌은 아닙니다. 상당히 무게가 있는 바위인데 이 정도 일을 하라고 나를 선발했단 말인가? 이 열두 대표들이 조금 마음이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복잡한 생각을 싹 치우고 지체 없이 움직입니다. 이들이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까닭은 톱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부하들만 사지로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들어가니까 이 12명도 용기 백배했겠죠? 야, 여호수아가 친히 같이 가는 걸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보다. 요단강이 우리를 덮칠 리는 없을 것이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가 같이 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봐. 그래서 이 용감한 리더와 용감한 12명의 팔로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데 저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이 전염성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흘러들어서 모두에게 번져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이 열두지파 지도자들이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을 파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쟁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장군이시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기를 세월이 가도 불변하는 강력한 조직은 끊임없이 학습하는 조직이라 그랬어. 아무리 성공해도 그 다음날 다시 공부하고 이겼어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끝없이 공부하는 조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주시면 기적을 주시면 와 하고 샴페인 터뜨리며 춤추기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또 멈추시고 너 여기서 뭘 배웠니? 여기서 뭘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요단강 도하의 의미를 너희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은 강 밖에 있는 돌과는 완전히 달랐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물살이 흐르면서 완전히 마모되어가지고 매끈매끈 윤기 나는 바위였기 때문에 강 밖에 있는 이 투박한 돌과는 완전히 생긴 게 달랐어요. 그러므로 강 중앙에 있는 그 정도 무게의 돌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강을 말리지 않았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만지고 들고 나올 수 없는 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강 한가운데 있는 강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그 매끈한 돌들을 가져 나와 12개를 세워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돌들을 기념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보면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의 바닥은 불가능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불가능을 뚫고 나왔어요. 그게 우리들의 요단강 한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를 뚫고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나온 적이 있다면 거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16년 우리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필그림 하우스에 기도하러 자주 갔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자주 갔어. 그래서 특별히 그 철로 역전 코스를 돌면서 그 기독도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졌던 곳 그런 데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던 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거기가 꼭 제 요단강 한가운데처럼, 아 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이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주셨지, 이 스팟이 있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파운 돌로 우리는 경배단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네주셨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이 은혜를 누리는 걸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겨울에 찬물에 확 들어가면 정신이 화들짝 나듯이 세상 살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바쁘다고 정신없이 조금 성공했다고 내 힘으로 이룬 양 착각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화들짝 정신을 차리는 이 찬물 샤워가 필요한데, 이게 요단강에서 갖고 온 돌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길갈의 열두 돌로 기념비부터 세우게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념비는 문자 그대로 기념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미지 사용하지 않나요? 가족끼리 헤어져 있을 때 가족 사진 스마트폰에 담아 입고 다니다가 가끔씩 들여다보며 기억합니다. 연인끼리는 서로 커플링 끼고 서로를 기억하죠. 길갈의 이 기념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장마철에 요단강 도하는 인간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전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정말 지쳐서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셔야 되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가든파이브 약속의 땅처럼 우리가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녀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두고두고 간증으로 남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무서운 적과 마주칠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요단강의 추억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미래에 여러분을 도와주실지 말지가 의심스럽다면 뒤를 돌아보세요. 요단강의 돌을 보라는 거죠. 그 돌의 기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리고가 약속의 땅의 첫 번째 난관이라면 요단강은 광야 시절의 마지막 고비였어요. 그러므로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요단강 기념비를 세우면서 마귀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과거에도 요단강으로 우리를 막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건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절망을 심고 너는 이제 끝났다, 안 됐다 주저앉히려 하는 마귀를 떨쳐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은혜의 요단강 간증을 선포하는 거죠. 마귀야, 이걸 봐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전에도 승리를 주셨듯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일도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거룩한 메모리의 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은 광야의 마지막 시련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가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시련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서 있는데 이 스테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적인 신앙생활에서 가나안적인 신앙생활로 이제 점프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스테이지로 점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광야적 신앙생활에서 약속의 땅적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되는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 맞나 할 정도로 광야에서는 항상 과거지향적이었어요. 항상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가나안에서는 미래로 전진합니다.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권위에 도전하고 무너졌어요. 가나안에서는 여호수아의 권위에 절대 순종해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반역 사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왔기 때문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 권위에 순종하니까 그 어떤 적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광야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싸웠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주어진 승리를 토대로 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긴 군대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광야에서는 율법 가운데 연단받았다면 약속의 땅에서는 은혜 가운데 안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광야에서는 꿈을 위해서 인내했다면 가나안에서는 이제 꿈을 이루면서 찬양합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는 나그네였지만 가나안에서는 당당하게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다른 민족이 우리 눈치를 보는 주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생존이 목적인데 가나안에서는 적을 물리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거죠.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불평하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는 찬양하던 백성이 되죠.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의 모드로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맥시멈 크리스천 라이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두려움에 떨던 백성이 가나안에서는 담대히 정복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로 이기는 법을,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찬양으로 이기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는 이 미니멈 크리스천이라면 약속의 땅에서는 승리를 누리는 맥시멈 크리스천. 저는 여러분이 이번 가을을 다시 한번 기폭점으로 해서 광야적인 신앙생활에서 약속의 땅적 신앙생활로 점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가정과 기업과 교회의 꿈이 다 이루어지고 승리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길갈의 열두 돌은 기적의 요단강 도화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다시 와서 이 돌들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 정도는 앞으로도 이길 수 있어. 이걸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키는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 길갈의 열두 돌은 십자가입니다. 당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죽는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그 강을 연 제사장들, 건널 때까지 그 안에서 기다린 제사장들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마다 어떤 죽음의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거야. 요단강 도화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길 때마다 여러분은 저 갈보리의 십자가로 다시 눈을 돌려야 됩니다. 폭풍의 바다를 항해하던 옛날 선원들이 항상 이 북극성을 찾아서 시선을 고정시켰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의 열두 돌의 의미죠. 자, 그런데 요단강 중앙에 도착했을 때 열두 지도자들이 강 중앙의 큰 돌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파내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일을 하나 더 하죠.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 앞에서 열두 지파 대표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바위를 파가서 쫙 나가는데 여호수아는 거기 남아가지고 그 열두 돌을 또 그 안에다 세워놨어.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이제 다시 요단강이 닫히고 나면 강 바닥에 있다는 거죠. 스쿠버 다이빙에서 들어가지 않는 한은 볼 수 없는 물에 잠긴 열두 돌, 여호수아가 만든 돌이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명령이 아닌데 여호수아 개인이 정말 감동에 겨워가지고 경배를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왜 강 중앙에서 열두 개의 돌을 파오라고 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요단강 도화의 이 기적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억하기 위함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명령에 하나 더 나가서 여호수아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12개의 돌을 강 가운데다 이렇게 만들고 온 것은 사실 저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간 200만의 백성들은 좀 보이지도 않아요. 여호수아 자신의 예배였어요. 지도자는 보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도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과 함께 꼭 달리기 대회하듯이 그냥 팡 하고 가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신히 하나님이 정하신 미니멈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 전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정말 더 드리고 싶어서 안 달인 사람이 있어. 여호수아가 그거였어. 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외에도 요단강 가운데 스스로 12개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자리를 또 만들었어. 사실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워놓는 의미가 뭐겠어요? 강이 다시 그 위로 덮이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누가 그 돌이 있는 걸 알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 속의 돌들은 이제 그들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 이 열두 지파의 우리의 못된 옛사람이 전부 이 강 속에 장사 지내고 가게 해주십시오. 훗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길갈에 세워진 열두 돌을 설명할 때 부모가 이렇게 말해줬겠죠. 애들아, 저 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속에 여호수아님이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왔단다. 그게 우리야. 우리 옛사람이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저 강바닥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애굽을 사랑하는 그 옛사람이, 광야의 패배적인 삶이 죽었음을 뜻한단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모든 면에서 가나안 민족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하루하루 살아왔고 우리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야.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너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그러면 절망의 요단강을 너도 건널 수 있을 거야.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면 자녀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길갈의 열두들의 간증을 계속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갈의 열두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적으로 어떤 은혜로 살아왔는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